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을 향해 가슴을 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 큰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충만하게 흘러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씩이나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냥 무덤덤하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처음에 용서했을 때는 와 하다가 두 번째는 뭐 처음에 했는데 뭐 두 번째 용서 못하겠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두 번째 용서는 처음 용서보다 몇 배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처음에 그 독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을 용서하고 살려보내줬으면 그래갖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울이 다 회개했잖아요. 아니 그랬으면 좀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대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용서하는 것은 첫 번째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용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피를 받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다가 사울이 또 쫓아오면 어떡해? 근데 진짜 또 쫓아왔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는 정말 두 번째 용서는 이제는 그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데자뷰. 오늘 본문에서 옛날 엔게디 광야에서 처음 사울을 살려보내 주었을 때 상황이 다시 한번 정확히 반복이 됩니다. 사울의 본진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온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의 호위대장 아브넬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14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니라. 분명히 다윗은 아브넬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네가 누구냐라고 맞받아칩니다. 다윗이 고함을 치르면서 아브넬의 이름을 부른 때는 사울과 백성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밤중에 왕을 고함쳐서 깨우는 네가 누구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네가 용사가 아니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전체를 총괄하던 용맹한 장군입니다. 훗날 사울이 죽은 뒤에도 한동안 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모아서 이 다윗과 맞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브넬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용사인 아브넬도 사울의 코앞까지 침투에 들어간 다윗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이 사울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직무유기다. 책임지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용사이긴 하지만 그 아브넬의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 자신은 훨씬 더 강한 용사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옆에 3천의 군사를 두고 아브넬 같은 용맹한 장군을 두었지만 이 다윗은 포위망을 뚫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지금 객관적인 병력으로만 보면 여전히 다윗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담대하게 아브넬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강성한 세상 권세 앞에 아주 뭐 풍잔등자 등화처럼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브넬을 꾸짖었던 다윗처럼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꾸짖어야만 합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시골에 가서 보면은 그 제가 시골에 친척 집에 가서 조금 산 적이 있는데 보면은 싸나온 개들이 있어요. 근데 싸나온 개들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싸납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시골 아이들한테 배운 싸나운 개 퇴치법은 눈을 똑바로 뜨고 개를 똑바로 보면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개 퇴치법의 넘버원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과대평가하고 패닉하는 사람을 그냥 아주 밥으로 생각하고 달려듭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열세에서도 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꾸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두운 세상을 향한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어둠 속이지만 사울은 금방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넬과 다윗의 대화에서 사울과 다윗의 직통 대화로 전환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죽이려고 쫓아오놓고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겉으로는 친구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달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믿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과 사울이 조용하게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3천 명이 넘는 병력들이, 그리고 또 다윗을 따르고 있는 수백 명의 병력들이 다 듣고 지금 공중파 방송으로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3천 명이나 되는 사울의 병사들은 자기들 왕의 위선에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병사들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벌써 상황이 다들 대충 짐작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다가 살아왔을 때 벌어진 상황도 이랑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사울은 데자뷰처럼 그 옛날의 그 기억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즉시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사울은 다윗을 신하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들 취급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은 나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여, 경쟁자여, 죽여야 될 상대로 여겼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악하게 세상과 맞받아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에는 이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해꾸지 않은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지 마시고 빨리 용서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도 조금 있다가 그 사람같이 똑같이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촉되게 시집살이사 며느리가 나는 절대 이런 시어머니 안 돼야지 라고 날마다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라고 한 수십 년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큐티의 결과는 자기가 똑같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말은 장황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약 사울 당신이 나를 해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다. 내가 그냥 내 목숨 내놓고 죽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다윗을 해치라고 말하는 자가 왕 옆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실제로 그들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간신들의 충동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이방인의 땅으로 몰아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이 없으니까 나보고 우상 섬기는 거란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업을 잃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진짜 괴로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이 목숨의 두려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윗이 서러웠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다윗은 가장 서러웠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업이 망해서 돈을 잃어서 괴롭습니까? 권력을 잃어서 괴롭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최근에 10년 이상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다니던 전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족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반년이 넘도록 탐색해 보시다가 마침내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어떤 성도님을 그 간증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10여 년 동안 은혜 받고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6개월이 넘게 이 교회, 저 교회 온 가족이 쇼핑을, 교회 쇼핑을 다니는데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냐 하면 마치 70년대 월남이 망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받아줄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던 그 보트 피플, 베트남 난민 같은 기분이었대요.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그런데 그 교회가 시험이 들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보니까 이 좋은 교회,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결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에서 정말 이 은혜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훗날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윗이 그 무엇보다도 힘쓴 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원하고자 했던 것은 정적을 숙청하고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는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성전 짓는 준비만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윗의 그 핵심 왕의 치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서러운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광야 생활에 가장 외로웠던 것, 힘들었던 것은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향해서 힘썼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선한 이 열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은혜에 대한 열정을 가장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이쁘게 보실 것입니다. 21절, 2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다윗의 피를 토하는 진심에 사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왕의 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트러스트,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믿고 다시 저 사람한테 돈 꿔줘야지, 다시 저 사람 자리를 줘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사울은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여 변화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좀 패라노이드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확 했다가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갖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렸다가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는 기질이 있었죠. 내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는 해도 이전처럼 같이 살고 동역하고 화목하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바를 한 뒤에 safe distance, 안전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이 신뢰가 회복되기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하를 보내서 이 창을 가져, 물건을 가져가라. 그리고 다윗은 또 철수를 하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다윗이 다시 한번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보냈을 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워도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곡 같은 기도를 터뜨립니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은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을 바꿔서 추격해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원한다. 자신의 선한 행동에도 상대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래도 선을 행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역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대체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두 번이나 왔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결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서란 보복을, 용서를 내가 보상을 받지 않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아니라 보복을 받을 각오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사울이 큰 소리치며 하는 대화를 양쪽 병사들이 다 듣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병력은 많지만 이제 명분을 다 잃어버렸어. 그렇잖아요. 다윗의 칼에 죽을 뻔했다가 다윗의 자비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지금 모든 병사들이 다 알게 되어버렸어. 사울의 병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3천명이 허수아비였구나. 허수아비로 뚫렸구나. 다윗의 병사들은 사기가 충전해졌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왕은 언제든지 3천명도 뚫고 사울도 죽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미 사울의 입으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버렸어. 전쟁은요, 칼이 부딪히기 전에 심리전이거든요. 이미 사울의 군대는 심리전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 앞으로 사울의 군대 너희들 사울 편에서 나를 추격해오면 하나님과 싸워야 될 거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리적으로 사울의 군대를 완전히 압박해 버렸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이 지금도 기독교 서점 표구상에 가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과 함께 가장 잘 팔리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표구가 이겁니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말로 생각하는데 사울이 한 말이. 그런데 이 순간은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에요. 사울이 이 말 하고 싶겠어요? 지금 모두 다 듣고 있는데, 수천 명이 듣고 있는데, 상대를 길을 제압해도 뭐 그런데, 갑자기 그냥 사울도 모르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요, 그러면서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칭찬은 적이 해줘야 진짜 칭찬이에요. 어떤 교회가 파워풀한 교회냐? 마귀가 인정하는 교회. 정말 파워풀하다. 저는 우리 대적 마귀가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벌벌 떠는 그런 강한 군대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과 인정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의 신세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정신적으로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세상 권세에 비해서 미약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